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잠깐 눈을 붙이고 쪽잠을 자는 사이에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꿈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때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지금 며칠째 어려운 문제로 낑낑대고 있다면 잠시 잠을 청해서 뇌를 재부팅시키는 것도 좋겠네요.
아우, 재부팅. 참 좋은 말이네요.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진영 씨도 이렇게 자면서 네.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르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아이템이 왜 이게 개그우먼이 되면 고등학교 때는 여드름 짰지만 그때는 아이디어를 기막히게 짜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떠오를 때 그냥 조금 자고 시작해도 좋은 꿈을 통해서 또 아이템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낮에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인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요.
피곤해요. 그렇죠. 네, 네.
낮에 근데 그 뭐 오래 자는 게 아니라
30분이라도 알았어. 10분.
정말 10분만 자도 어떨 때는 머리가 깨끗해질 때가 있잖아요. 조금 때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부팅.
나 재부팅이요. 네,
재부팅이 필요한 시간. 오후 4시입니다. 고전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고전 읽기 함께 하시려면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 읽기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됩니다.
꿈의 분석을 통해서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이라는 책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모든 꿈이 깨어있는 동안에 정신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네. 그럼 프로이트 이전에는 꿈에 대한 연구나 꿈을 다룬 책이 없었나 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꿈풀이를 해주는 점술사나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대 시대에는 꿈을 중요시했죠. 선사 시대나 고대에는 네. 이 꿈을 어떤 신이 내려주는 계시나 예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꿈을 그런 미신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를테면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는 사람 같아요. 네.
네.
그런데요.
근데 이게 뭐 중세까지만 해도
네.
아무리 그래도 꿈이라는 거는 신의 계시나 인간의 운명을 알려주는 어떤 신비한 상징이었다 이렇게들 네네. 인식을 했었죠.
프로이트가 원래는 신경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네.
요즘은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어쩌다가 꿈풀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19세기 말
네.
유럽의 학문적인 분위기가 말이죠. 과학과 생물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네.
인간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 이런 인간의 어떤 오만함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이 됐고요.
네.
또 실증주의와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이 프로이트 역시 자신이 치료하는 신경증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꿈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임상자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꿈의 해석에는요. 총 223개의 꿈을 분석하는데요. 그중엔 자기가 꿈도 47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꿈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꿈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꿈을 암호문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런 꿈이 있습니다. 7마리 암소의 꿈. 7마리의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요.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7마리의 삐쩍 마른 암소들이 나타나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네.
그런데도 마른 암소들의 몸은 그대로예요. 무슨 꿈일까요?
이거 성경에서 본 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뭐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왕의 꿈인데,
네.
요셉이 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살찐 암소는 풍년이고 마른 암소는 흉년이다. 그리고 일곱 마리, 그 한 마리는 1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곱 마리니까 7년인데 이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든 뒤에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 쌓아놓은 식량이 다 바닥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식량을 비축해놔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게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몽법인가 봐요. 그럼 암호로 푸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요소들을 일일이 대입해서 요거는 요런 뜻이다라는 암호를 생각해내는 거죠. 미리.
네.
예를 들어서 편지가 나오고 뭐 장례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 편지는 어떤 불쾌한 것을 뜻하는 거고 장례식은 뭐 약혼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꿈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죠.
근데 편지는 불쾌감이고 장례식은 약혼이라고 하셨는데 편지는 받으면 반가운 건데 장례식과 약혼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독을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는 게 이렇게 사실은 비과학적이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중국 고대사를 보면은 왕이 꿈을 꿔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꿈 해몽가를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부릅니다. 여러 명을 불러서 근데 그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관직이 다 있었어요. 뭐 태복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각각 꿈 해석을 달리해요. 그러면 왕이 그 중에
좋은 것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좋은 것만 싹싹 뽑아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에 그게 좋아요.
그래. 네. 그게 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뭐 세상에 딱 떨어지는 꿈 해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럼.
자, 오늘 사연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는 하지만 좋은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꿈. 꿈꾸고 나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뭐 로또가 됐다. 하다못해 길 가다가 500원이라도 주었다. 이거 좋은 꿈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꿈에서?
네.
아, 저는 좀 안 좋은 꿈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뭔데요?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 봐요.
네.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내가 사고를 냈다는 그런 게 술 취한 분들이 뛰쳐들었거든요. 차에
저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자는데 이게 누가 얘기해 준지 꿈이 그 장면이 나오면서 너 그때 이거 에코가 살짝 들어가야 돼. 완전 남양 특집이에요.
네.
너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바로 앞에 무슨 은행 있었지? 그 만약에 로진 은행이면 로진 은행 있었지?
네.
그거 사고 나게 한 거 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난 모르지. 그래서 다시 운전해서 거기 가봤어요. 거기에 로진 은행이 있는지.
진짜 있었어요?
로진 은행이 딱 있는 거야.
이야.
와, 그래가지고 닭살이.
아유, 그런 네. 꿈이 있었군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좋은 꿈 꾸고 운수 대통했던 경험.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한 젊은 여인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의 해석을 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 꿈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이르마, 2번 가르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낭독문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꿈의 사례 분석을 통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프로이트. 그가 처음에 든 사례는 바로 자신이 꾼 꿈입니다. 1895년 여름, 나는 이르마라는 젊은 부인을 정신분석요법으로 치료한 적이 있다. 이 환자는 우리 가족과도 친해 내 입장에서는 괴로운 측면도 있다. 친한 사이다 보니 개인적 관심은 커지는 반면 의사로서의 권위는 약화된다.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 가족과의 오랜 친교에도 금이 갈 위험이 있다. 치료는 부분적으로 성공해 히스테리성 공포는 극복됐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어서 신체적 증상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환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난감했는지 응하지 않아 치료는 중단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가까운 젊은 의사가 이르마와 그녀의 가족이 머물고 있던 시골에 다녀와 나를 찾았다. 나는 환자의 안부를 물었고 젊은 의사인 오토는 전부 다 나아지긴 했지만 썩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오토의 이러한 말투에서 다소 불쾌한 기색을 느꼈다. 그의 눈빛엔 환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힐난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당하든 부당하든 오토의 그런 감정은 환자 가족의 영향 탓일 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진작부터 이르마의 가족들은 나의 치료를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우리를 지도하고 있던 의사 M에게 변명할 목적으로 이르마의 병력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날 밤 꿈을 꾸었다. 넓은 홀이다. 우리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다. 손님 중에 이르마가 눈에 띈다. 나는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녀의 태도를 비난한다. 당신이 아직도 아프다면 그건 당신 탓입니다. 그녀가 대답한다.
내가 지금 목과 배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꼭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퉁퉁 부어있다. 몸에 병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머리를 스친다. 나는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목 안을 살펴보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틀니를 낀 여자들처럼 입 벌리기를 거부한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크게 벌렸고 나는 목 안 오른쪽에서 커다란 반점을 발견한다. 나는 급히 의사 M을 부른다. 그는 진찰한 다음 틀림없다고 확인한다. M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서 얼굴은 창백하고 턱수염도 없는 데다 다리는 절고 있다. 이르마의 옆에는 어느 틈엔가 의사 오토도 와 있다. 또 다른 친구 레오폴드가 그녀를 진찰한 후 왼쪽 아랫부분에서 타금이 들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어깨 쪽에 피부를 가리킨다. 그때 M이 말한다.
감염된 것이 틀림없네. 하지만 별일은 아니지. 이질 증상이 나타나면서 병균이 빠져나올 걸세.
우리는 즉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아낸다. 의사 오토가 얼마 전 그녀의 몸이 좋지 않았을 때 프로필 약제, 프로필렌, 프로피온산, 트리메탈라민을 주사했던 것이다.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법이 아니다. 분명 주사기 역시 소독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나마 이 꿈이 제일 단순 명료하다고 고른 모양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네. 아, 참. 그럼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해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풀이를 해주세요.
네.
넓은 홀이다. 우리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다.
네. 그해 여름 아내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 이틀 전에 아내는 친구들이 파티에 많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이르마도 포함돼 있었고요.
네.
그녀가 아직도 아프다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이르마는 목과 배가 아프고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런 증상은 그리 대수로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왜 이런 증상들을 선택했는지 의아했지만 당장은 알 길이 없지요. 늘 붉었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혹시 다른 인물로 대체된 것은 아닌지, 내가 오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목 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틀니를 낀 여자처럼 입 벌리기를 거부한다.
꿈속의 이 장면에서 어떤 여자 가정교사를 진료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의치 때문에 입을 벌리려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은 드러내봤자 서로 기분 좋을 것 없는 사소한 비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급히 의사 M을 부른다.
급히라는 대목에서
급히.
네. 이 프로이트가 과거에 겪었던 슬픈 체험하다가 떠오른 겁니다.
네.
안전하다고 생각한 약제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중독 현상을 일으켜서 급히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M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서 얼굴은 창백하고 턱수염도 없는데 다리는 절고 있다.
이 턱수염이 있는 것과 다리를 저는 거, 이거는 프로이트의 형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 네.
그 당시
그렇군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이 꿈속에서 하나로 결합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프로이트가 이 두 사람 모두한테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한테. 아. 그래서 두 사람이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하에 옆에는 어느 틈엔가 의사 오토도 와 있다.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는 비난은 오토를 겨냥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오후 내가 오토한테 어떻게 저렇게 경솔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분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꿈의 종합적인 해석의 결론이 뭐예요? 오토가 나쁜 의사다 이건 건가요?
이 꿈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자 환자 있잖아요. 이름아.
네.
예, 너한테 다 너의 행실을 선생님한테 다 이름아의 이름아. 이름아의 고통이
네.
나.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꿈의 결론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오토지.
아, 오토.
그렇죠. 오. 오토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름아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프로이트를 화나게 했고요.
네.
그 프로이트는 그 말은 들었는데 그 오토 앞에서 뭐라고는 안 했지만 꿈속에서 그 비난을 오토한테 돌려줌으로써 일종의 정신적인 복수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꿈에서 그 이르마라는 여인이 히스테리가 아니라 그 배가 아프고 구토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프로이트가 담당하는 증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과 전문이란 말이에요. 이 프로이트는 네, 지금 네. 정신과고. 그러니까 네. 프로이트는 자기가 그 이르마라는 환자에 대해 느끼는 심적인 부담과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프로이트가 이 여자가 낫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책임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런 꿈을 꾸게 된 거네요.
빙고!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갔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권진영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럼 머리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듣고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빌리 할리데이의 Me, Myself and I 듣고 오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외쳤던 말 뭔지 아시죠? 유레카! 유레카! 프로이트에게는 이 이르마의 꿈이 바로 그 유레카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꿈의 의미를 풀어내는 순간 프로이트에게 정신 분석, 꿈의 해석의 한 줄기 서광이 쫙 이렇게 비친 거죠.
네. 프로이트가 나중에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친구한테 썼는데
네.
자네는 언젠가 그 별장에 이런 문구가 새겨진 탁자가 놓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1895년 7월 24일 이 집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꿈의 비밀이 드러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네.
아마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이 알아줄 거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나 봐요.
그런가요?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나 같으면 대리석 탁자가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새겨놨겠다. 여기에서 위대한 개그우먼 권진영이 탄생하다. 바로 이곳에 우비소녀의 영감이 떠올랐다. 이 스튜디오가 권진영의 고전 얘기를 했던 바로 그것이다. 아니 이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지 남자가.
네. 네, 참 훌륭하십니다.
네.
이 훌륭한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진영이에요.
자, 다음 낭독으로 넘어가죠. 앞에서 이르마의 꿈이 사실은 프로이트가 심적 부담을 덜고 싶은 데서 비롯됐다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가 얻어낸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은 소망 충족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꿈이 잠자는 동안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내 환자 중 한 부인은 턱을 수술한 후 경과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얼음찜질을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얼음찜질 기구를 내팽개치는 악습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담당 의사가 어느 날 내게 부탁을 해왔다. 환자에게 그러지 말도록 충고해달라는 것이었다. 환자는 내게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번엔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요. 다 꿈 때문이죠. 꿈에서 나는 오페라의 관람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카를 마이어 씨가 요양원에 누워 턱의 통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지 뭐예요. 그 순간 내 턱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구닥다리 같은 찜질기구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던진 거예요. 이 부인의 꿈엔 좀 더 희망적인 상황을 갈구하는 소망이 배어 있다. 현재의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꿈속에서 턱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역을 떠맡은 카를 마이어 씨 부인이 알고 있던 사람 중 가장 친하지 않은 젊은이었다. 환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서도 소망 충족을 대변하는 꿈의 사례들이 있었다. 꿈 해석에 관한 내 이론을 자신의 부인에게 알려준 한 친구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어제 내 아내가 생리하는 꿈을 꾸었다면서 그 꿈 얘기를 자네에게 들려주라고 했네. 자넨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겠지?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젊은 부인이 생리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생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을 알리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양육 의무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부인의 소망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부인이 셔츠의 가슴 부위에 젖이 묻어있는 꿈을 꾸었다는 편지를 보내온 친구도 있었다. 이 역시 임신을 알리는 꿈이지만 첫 임신은 아니다. 젊은 어머니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보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젖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 이런 예도 있다.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느라 몇 주 동안 병원 방 나들이를 할 수 없었던 부인의 꿈이다. 이 젊은 부인은 다행히 아이의 병이 아이 파티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다. 파티장엔 도데, 브루제, 프레보 같은 작가들이 보였는데 모두들 그녀에게 친절했다. 꿈속에 나타난 작가들의 외모는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진을 본 적이 없는 프레보만은 전날 병실을 청소한 소독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소독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후 병실에 발을 들여놓은 첫 방문객이었다. 이 꿈의 오랜 의미는 간병에서 벗어난 부인이 이제는 자유로운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집약된다.
아우, 재밌죠?
재밌네요.
네. 좀 이 부분은 좀 쉬워요.
네.
읽기가. 소망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꿈이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바라던 걸 이룬다는 거예요. 아주 뭐 쉬운 예를 들면은
네.
물 마시는 꿈이 그런 거예요. 물 마시는 꿈.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잔 날은 꼭 꿈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갈증이나.
막 벌컥벌컥 마시는 네네. 꿈. 갈증이 워낙 심하니까 자면서도 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물을 마셔야 이 정신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꿈도 있어요. 프로이트 친구 얘긴데요. 어느 날 프로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이보게,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말이지.
그래, 얘기해보게. 내가 해몽을 해주지.
아, 그게 말이지. 저기.
아, 뜸 좀 그만 드리고 얼른 말해보게. 나 성격 급한 건 몰랐어 일어나.
아, 그러게 무슨 꿈이냐면 말이지.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도대체 뭔데 그래. 빨리 말 안 하면 나 삐져버립니다.
그 뭐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는 거 말이야.
마법?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쇼라도 보러 가나?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지. 여자들이 걸리는 마법 말이야. 응? 알지? 알면서 괜히 그러는 거지?
아, 그거 말이군. 알지, 알지. 그래, 그 꿈을 꿨단 말이지. 오, 축하하네. 자네 이제 곧 아버지가 되겠군.
응? 어? 아버지가 되다니? 아니,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젊은 부인이 그 마법에 걸리는 꿈을 꿨다는 건 그 마법이 중단됐다는 얘기일세. 즉, 임신을 했다는 얘기지. 자네 아내는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고 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처럼 자유를 즐겼으면 하는 거지. 그런 소망 때문에 그 꿈을 꾼 걸세.
야, 이 정도면 뭐 돗자리 펴도 간판 걸어도 되겠어요. 하긴 나도 애들 꿈은 잘 맞추거든요. 왜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꿈꾸는 거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꿈에서 게임하는 거고, 이건 100%라니까요.
그럼 혹시 거위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요?
거위가 무슨 꿈을 꿔요? 정말.
아,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왜? 난 꿈이 있어요.
어? 엄마, 그럼 프로이트도 네. 그 노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서양 속담에요.
네.
거위는 옥수수 꿈을 꾼다고 하는데
우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쨌든 꿈은 소망의 충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노래를 듣죠. 인순이가 부릅니다. 거위의 꿈.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한 젊은 여인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의 해석을 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 꿈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1번 이르마, 2번 가르마.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이 소망 충족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간절히 바라면 꿈에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선배님 어떤 소원 갖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요즘 자주 꾸는 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해몽 좀 해볼래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철새가 돼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철새가 돼서
철새가 돼서 그 뭐 가볍게 어디 뭐 저 산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막 태평양을 건너고 막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멀리 막 지구를 바라볼 정도로 날아가요.
그래 지구를 떠나고 싶으신 거. 아니 그렇잖아요. 멀리 지구를.
어 보세요. 멀리. 그건 좀 심하고.
죄송합니다.
막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서 막 저 네, 호주나 뭐 북미 네. 유럽 이런 데 가는 거 있죠. 막 제가
여행 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 충족, 소망 충족. 여행 딱 가고 싶은
딱이시네,
거라니까.
딱이시네.
그러니까 떠나야 돼. 네. 그럴 때는
요즘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뭘까요?
기내식. 기내식 제일 많이 먹은 게 6끼 기내식 먹어본 적 있어요.
허? 아니 네. 도대체 어디를 가셨길래 6끼를.
저기 남미 쪽 갈 때 6끼 기내식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릇만 봐도 막 정말 구토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4끼까지 네. 먹어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갈 때.
아 진짜 그거는 끔찍했어.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네. 라면.
아 맞아.
매운 라면.
나가면 라면이랑 김치요. 네. 너무 맛있어.
자 어쨌든 이 프로이트가 꿈의 네. 해석에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충족하지 못한 소망에 대한 대리 충족이라는 겁니다.
대리 네, 충족. 대리 충족.
네. 권지영 씨 소원은 뭐예요?
제 소원이요? 아, 저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
지구의 평화요.
자, 낭독 계속하도록 하죠.
네, 권진영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뭐 불쾌하고 불안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소망 네. 충족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배우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다 이 소망 충족이라는 기본 의도가 숨어 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자, 책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 언니에겐 카릴이라는 아이밖에 없어요. 큰아이 오트는 제가 언니 집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죽었죠. 저는 오트를 무척 키워야 했거든요. 사실 제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카를도 좋아하긴 하지만 죽은 오토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젯밤 카를이 죽어서 제 앞에 누워있는 꿈을 꿨지 뭐예요. 그 애는 손을 합장한 채 작은 관 속에 누워있었는데 주위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토가 죽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오토가 죽었을 때 당시 저는 정말 큰 충격 받았거든요. 선생님, 이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절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죽기를 바랄 만큼 제가 정말 나쁜 이모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토록 기회했던 오토보다 차라리 카를이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가요?
나는 마지막 해석은 당치도 않다고 안심시킨 후 깊이 생각한 끝에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살아온 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녀도 내 해석에 수긍했다. 일찌감치 고아가 된 이 아가씨는 나이차가 많은 언니네 집에서 자라났다. 어느 날 언니 집을 드나드는 방문객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됐다. 이 남자는 언니의 친구였는데 결혼에 이를 것처럼 보였으나 무산됐다. 이후 아가씨가 사랑하던 남자도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여했던 오토가 죽고 나서 얼마 후 이 아가씨도 독립을 했다. 하지만 아가씨는 헤어진 남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를 피하라고 명령했지만 다른 구호자들에게는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작가였다. 그의 강연이 있는 날이면 아가씨는 청중들 사이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어디서든 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았다. 내게 꿈 이야기를 들려준 날은 연주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그 전날 아가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주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듣고 나자 꿈의 의미에 대해 짐작이 갔다. 나는 아가씨에게 오토가 죽고 난 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 있었죠. 발길을 끊은 후 처음으로 그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오토의 관 앞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죠.
예상대로였다. 나는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제 또 다른 조카가 죽는다면 당시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겁니다. 당신은 언니 집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고 작가 또한 문상하기 위해 찾아오겠죠. 당신은 그 상황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열릴 연주회의 입장권을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일어날 만남을 꿈을 통해서 몇 시간 앞당긴 셈입니다. 이 아가씨는 소망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상황, 즉 슬픔 때문에 사랑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을 설정했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극한 상황에서는 연인끼리 감정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끔찍이 사랑했던 첫 조카의 관 옆에서 연인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가씨는 조카인 카를의 죽음을 소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연인에 대한 이런 감정이 결국 꿈을 왜곡시켰다.
네, 낭독에 이어서 듣고 온 음악은요. Only When I Sleep, 이은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좋네요, 좋아.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요. 만약 네. 카를이 죽었다면 이 아가씨는 장례식 때문에 언니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남자는 문상을 위해서 언니네 집을 찾아올 거고요. 그럼 이 아가씨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 날 저녁 그 남자가 온다는 음악회 티켓을
네.
이 아가씨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남자 만날 수가 있는데
네네.
마음이 급해서 그냥 꿈에서
아이고, 아이고.
미리 그 남자와 재회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많이 급했네. 아니 그럼 꿈이 소망 충족이라면 이 여자가 그 남자와 행복하게 재회하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건데 왜 네. 하필이면 조카의 장례식장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조카 장례식인데
장례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히덕거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아, 그래.
슬픔이 너무 커서.
네.
사랑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조카의 장례식인데 그럼
네.
왜 굳이 꿈에서 이런 상황을 설정을 했느냐. 그거는 이 여자가 자신의 소망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이 억제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트의 해석입니다.
아니 그럼 한쪽에서는 그 남자랑 만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감추고 은폐시키려고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하얀 마음, 검은 마음 싸움도 아니고 지금 뭐야.
그 왜 저 예전에 만화를 보면 말이에요.
네.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 돈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이러고
네.
길거리에
응.
악마가 나와가지고 가져가,
가져가.
와 아무도 없는데 왜 가져가지 이런 거 있죠.
맞아, 맞아. 예.
뿅 하고 사라지고
천사랑 악마랑 싸우는
바로 그거예요.
아.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아무도 그동안 그렇게 말 안 했어. 프로이트가 그걸 딱 말한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네.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소망, 이게 꿈의 해석에 나오는 어휘예요.
네.
요거 아셔야 돼요.
소망.
은밀한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형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좋아졌어.
좋아졌어? 어떡해.
친구 녀석이 공부를 잘해. 나랑 친한 친구야. 근데 이번에 걔가 시험 못 봤으면 좋겠어.
은밀한 소망이네.
은밀한 소망. 아, 이런 거 그래. 있잖아요. 왜 다 있잖아요.
그래. 은밀한 네? 소망.
네. 진영 씨도 있잖아요.
그렇지.
친구의 남자친구를 봤어. 저 남자가 왜 네 친구여야 돼?
그래, 내 친구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소망을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를 검열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어머머.
야, 너는 그런 꿈 꾸면 안 돼 하고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곡에 이거, 대해서.
아니 이건 뭐 방송에만 심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나의 내부에도 심의 기관이
그거죠.
있네요.
예, 그거예요.
와, 나 스스로를 검열하는 나의 무식.
무의식.
아니, 네. 제가 너무 무식해갖고, 무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은연중에 나오는데, 무의식. 아, 진짜 내가 낯설어지네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검열 대상이 될 정도로 위험한 소망일까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요.
네.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뭐, 리비도라고 해서 이 프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간의 성애, 성욕이란 말이에요.
네.
본능적인 성욕구. 이런 거. 이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소원하고 달라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니게 되는
네.
원초적인 욕망, 정욕과 탐욕, 아이고. 뭐 이런 거.
네. 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네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도 모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억압하고 검열한다.
그거죠, 그거.
이제야 꿈의 해석이 왜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지 이제 확 체감이 됩니다.
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재밌어요.
음악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 읽기 만나봅니다. 알 마르티노의 You Don't Know Me 듣고 오죠.
권진영의 고전 읽기. 9월 24일 화요일. 제목, 내 안에 또 다른 나. 프로이트가 그랬다. 꿈은 소망과 바람의 충족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다. 꿈이 소원 성취라는 건 뭔가 기대 이상의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광에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수석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 석자가 똑 박혀 있을 때,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외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그런데 오늘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내가 나를 검열한단다. 내 무의식이 나의 소망을 못 튀어나오게 꾹꾹 누른단다. 의식하는 것도 나고 무의식하는 것도 나라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진짜 나는 누구지? 그 두 가지 얼굴을 모두 합친 게 나인 걸까? 아,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랑 상담했더니 내 정신이 지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검열할 정도로 내 꿈이 그렇게 불온한가?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소망인가? 내 소망이 뭐길래? 내 소망?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내 얼굴은 김태희, 몸매는 전지현, 목소리는 이용자예요. 아니 이영애. 어떻게 안 될까?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싯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고전 꿈의 해석을 출판사 도들새김과 선영사에서 각각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이르마였습니다.
네,
이르마의 꿈이었죠. 이르마의 꿈.
이르마 아닙니다. 이르마입니다.
가르마도 아니고요.
앞가르마.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면서 가수인 김창기의, 아이고, 딱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광석이에게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